출애굽기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담은 진리라는 것을 저희들이 지난 주일날 생각을 했습니다. 다르게 말씀을 드리자면 출애굽기는 죄에 대한 사람의 갈등과 예수님을 의지해서 극복하는 진리를 전하는 아주 소중한 구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를 통해서 구원 속에 담긴 하나님 백성으로 세상과 구별되는 삶이 무엇인지, 구별되는 인생, 또 구별되는 공동체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게 하는 게 이 출애굽기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새해에는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소원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애굽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는 그런 신앙이 되기를 다짐하고 전진하고자 합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이 33장 18절의 말씀을 배경으로 출애굽기 전체의 그 내용을 우리가 생각을 했는데요. 모세가 저에게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하고 간청을 했었죠. 18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의 고백을 저희들이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읽으시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모세의 고백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그 모세 고백을 하나님은 매우 원하셨던 고백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에게 원하시는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고백이 뭔지 우리가 살펴보고 또 그 다음에 그런 고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반응을 하시는가.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그냥 무슨 묵묵부답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우리가 뭔가 고백을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반응을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응하시는 것은 우리가 고백하는 바가 이미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에게 있기를 원하시는 그런 고백이 되길 원하셔서 그와 같은 일을 하십니다. 그러니 이렇게 하나님과의 어떤 그런 친근한 사귐, 대화, 그와 같은 것들은 매우 중요한 것인데 오늘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모세 고백이 그래서 저에게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하고 있는데 그 같은 고백에 그 마음 중심에 무엇이 있었는가 하면 바로 이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즉 우리가 지녀야 할 하나님을 향한 모세의 마음 그리고 우리의 마음은 바로 이런 것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하나님 없이는 인생의 의미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뭐 인생이 꼭 하나님 계셔야만 인생의 의미가 있나? 그냥 살아가면 뭐 그것도 인생이지 라고 그렇게 많이들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들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하나님 없으면 인생에 정말 어떤 그런 의미가 없다. 그걸 너희들이 알기를 정말 나는 원한다 하시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14절서부터 읽었지만 33장에 1절서부터 이 3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십시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가서 네가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온 이 백성을 이끌고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고 그들의 자손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그 땅으로 올라가거라. 내가 한 천사를 보낼 터이니 그가 너를 인도할 것이다. 나는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햇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겠다. 너희는 이제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간다.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 너희는 고집이 센 백성이므로 내가 너희와 함께 가다가는 너희를 없애버릴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자, 1절서부터 이 3절의 말씀을 보시면 어떠세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시는 약속을 기록을 했어요. 자, 어떤 약속들인가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해주겠다. 그렇죠? 그리고 또 너희들을 인도해 줄 한 천사가 있도록 그 일까지도 담당하게 해주겠다. 또 하나, 그 풍요로운 땅에 정착할 수 있도록 그 땅에 지금 거하고 있는 이방 족속들을 다 처리해 주겠다.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약속을 주세요. 그러나 분명히 밝히시는 게 또 하나 있습니다. 그 뭐냐면 하나님께서 너희들과 나는 같이 가지는 않겠다 하세요. 그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약속을 이렇게 많이 해주시면서 당연히 그런 약속을 이루시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게 당연한데 하나님은 그와 같은 이루어주고자 하는 일과 나와 별개로 하겠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왜 그러시지? 왜 그렇게 그런 반응을 보이시지? 이유가 있어요. 3절에 보시면은 이유를 얘기하죠.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 이유는 너희는 뭐가 세요? 고집이 센 백성이므로 그랬어요. 너희들의 고집 때문에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지 않겠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너희들의 고집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없애버릴지도 모르기 때문에 내가 안 간다. 이 이유를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금 왜 이 말씀을 하시나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좋은 그런 마음, 하나님 앞에서 선한 마음, 하나님을 알고 따라가는 선한 동기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게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건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원하는 건 그들의 배가 채워지는 거였어요. 우리가 신약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합니다. 그들의 신은 배다. 자기들의 배, 이 배요. 배가 채워지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경고를 하죠. 그들의 삶은 그 멸망이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와 같은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보였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 아, 하나님의 그런 구원의 역사를 막 경험했으면서도 그들은 여전히 배가 그들의 신처럼 되어 있었던 경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배가 채워지고 육체의 어떤 그런 필요, 향락이 제공되면 그걸로 만족하는 자들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원하는 게 너희들 배가 채워지는 거라면 생활이 안정되도록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도 하겠고 젖과 꿀이 흐르는 풍요로움으로 너희들이 채워지게 하겠고 그렇게 되겠다. 그러나 나는 같이 하지 않겠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과 같이 가지 않겠다고 하시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는 일을 안 하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들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진리와 자비가 자리 잡게 되고 그들이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고 닮아가는 일은 하지 못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안 하신다는 말씀 못한다는 게 이상하게 들리실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사귐에 있어서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가 있는 거예요. 왜 못하신다고 하실까요? 내가 너희들과 같이 갈 수가 없다. 같이 가면 내가 너희들 다 없애버릴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있을 수 없는 이유가 고집이 세기 때문이에요. 무슨 고집일까요? 그런데 고집 없는 사람 있어요? 우리가 얘기하는 뚱한 고집, 그 고집을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다. 이 고집이라는 것은 매우 문제가 깊은 영적인 고집이에요. 고집이 어떤 고집이었냐면은 바로 이 33장 전에 나오는 32장에 나오는 기록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 32장은 굉장히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고집이에요. 그것은 바로 금송아지를 만드는 일입니다. 금송아지 아시죠? 금송아지 사건. 모세가 하나님과 함께 40일을 하나님의 산에서 있었을 때 그 산 아래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얘기를 하잖아요. 모세 어디 갔냐? 모세가 그들에게 필요했어요. 왜냐하면 모세를 통해서 그들의 필요가 채워져 있기 때문에 모세를 찾았어요. 그런데 모세가 안 보이니까 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필요 채워주는 모세가 지금 우리에게 보이지 않아. 그러면 우리를 인도해 줄 신을 만들자.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의 모든 완성이 돼야 하는데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보다 내 배를 채울 수 있으면 누가 되든 상관없어 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신 만들자. 그래가지고 뭐합니까? 아론이 너희들 가지고 있는 거 그저 애굽에서 나올 때 사람들한테서 받은 것들 있잖아. 가지고 나와봐. 다 가지고 나왔어요. 그래서 불에 던지니까는 뭐가 나왔어요? 뚝딱하고 금송아지가 나왔죠. 근데 어떻게 뚝딱했겠습니까? 공교하게 만들었어요. 그들이 애굽에서 봤던 그 신을 다시 만든 거예요. 뭐 여우건 뭐 송아지건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 배를 채우면 됐지, 신은 그런 정도야 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게 그들의 배를 신으로 삼겠다는 고집입니다. 금송아지 고집. 그들의 배를 그들의 우상으로 섬기고 살겠다는 거예요. 내 인생에 채워지기만 하면 난 더 이상 다른 어떤 종류의 신도 상관 안 해라는 고집입니다.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이 세상은 뭐 신 괜찮아. 그런데 그 어떤 신은 너만 네가 좋아하는 대로 채워주는 신이면 너에게 가장 좋은 거 아니야? 그렇게 움직여 나갑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이거예요. 우리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은 세상이 만드는 금송아지와 같은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의 필요한 대로 만드는 신이면 굳이 여호와 하나님 아니어도 내가 원하는 걸 해줄 신이니까 좋다. 그 고집을 그들은 꺾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놀라운 그런 기적을 경험하고 그렇게 인도함을 받고 했지만 그러나 그것도 결국은 하나님을 향하게 하지 않고 애굽을 떠나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지 않고 여전히 마음은 애굽에 있고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송아지의 영광을 원하고 있었던 것이죠. 지금도 사람들은 소형상 좋아합니다. 소형상 많이 보시지 않으세요? 코스코에 가면 소의 고기들이 있는데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소형상입니다. 소형상. 세상 곳곳에 소형상들 참 많아요. 요즘에 우리가 스페인 뭐 선교다 얘기하는데 스페인에 가도 소, 동상 곳곳에 세워져 있는 거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에도 소형상 많이 있어요. 예. 그런데 많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소형상이 있는 곳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뉴욕에 있어요. 뉴욕에 월스트리트에 있습니다. 뉴욕 월가라 그러죠? 월스트리트의 월가 입구에 소형상이 세워져 있어요. 자, 뉴욕 그 월스트리트는 세계 금융 중심가죠? 그런데 그 세계 금융의 세계 재물의 중심가 앞에 게이트처럼 대문격으로 되어 있는 그곳에 소형상을 만들어 놨습니다. 세상의 재물과 소의 관계가 뭐길래 뭐 이렇게 만약에 뭐 구글 AI라든지 그런 거 보면은 그냥 또 다른 뜻을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소라는 것은 신화 속에 나오는 존재예요. 오래전부터 고대 문명서부터 소는 신화 속에 등장하는 신들의 왕 제우스를 상징하는 짐승이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힘을 상징할 때마다 소 형상을 보는 거예요. 제우스는 사람처럼 성욕이 있었던 신입니다. 잔인했고요. 무력이 있었고 동시에 신비로움을 다 지닌 그런 복합적인 그런 인물이에요. 그래서 요즘에 뭐 넷플릭스라든지 그런 데 보면은요. 그런 소의 어떤 그런 이미지 같은 것, 그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신비로움이라든지 잔인함이라든지 성적인 욕구라든지 그 뭐 재물의 어떤 아주 팽배함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한데 어울려서 어떤 한 인물을 만들어 나가고 있잖아요. 그게 우연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이 만드는 소의 신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그 애굽인들도요. 이 이스라엘이 나온 그 애굽. 애굽인들도 그 제우스와 상통하는 번영의 신이 있었습니다. 그 번영의 신은 아피스예요. 근데 그 애굽에서 살면서 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 뇌리 속에는 항상 그 힘과 번영의 상징인 소가 있었던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보다 사람이 만든 사람의 본성에 보다 맞는 신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고 만들었던 겁니다. 그게 그들을 인도할 거라고 생각을 했죠. 그게 고집입니다. 사람마다 고집이 있어요. 그러나 가장 무서운 고집은 영혼 속에 배어있는 고집입니다. 하나님 없이 사람 본성을 맞춘 만족이 그래서 선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었을 때 그들의 영혼과 육신이 세전해가고 고통하는 모습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자비 하나님은 이제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그게 출애굽기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쭉 살펴보는 부분 중에 하나겠지만 출애굽기서 3장 7절에서 주님이 모세에게 말씀을 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서 3장 7절인데요. 나는 이집트에 있는 나의 백성이 고통받는 것을 똑똑히 보았고 또 억압 때문에 괴로워서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의 고난을 분명히 안다. 하나님 그 자비의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그 고통을 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후손들의 그 고통. 그래서 모세에게 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밝히시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제 그들이 애굽에서 나온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메시지를 주세요.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출애굽기서 19장 4절 5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이집트 사람에게 한 일을 보았고 또 어미 독수리가 그 날개로 새끼를 업어 나르듯이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나에게로 데려온 것도 보았다. 이제 너희가 정말로 나의 말을 듣고 내가 세우던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가운데서 나의 보물이 될 것이다. 온 세상이 다 나의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선택한 백성이 되고 너희 나라는 나를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희는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고 하신 메시지예요. 완전히 사랑의 메시지죠. 내가 이집트 사람들에게 한 일을 너희들이 보지 않았느냐. 너희를 사랑했기에 그 모든 압제 속에서 포로 되어서 평생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세상에 먼지가루처럼 사라져버릴 그 인생인데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기에 마치 어미 독수리가 날개로 새끼를 업어 나르듯이 내가 너희를 인도해왔다. 그렇게 살려주신 거예요. 자비하시기에 약속의 하나님이기에 살려주시고 그들을 인도해내고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 향해 하신 사랑의 메시지임과 동시에 신실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 출애굽기서 19장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출애굽기서 20장이잖아요. 20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계명들이 있어요. 알고 있는 십계명이 그때 나오는 거예요. 십계명이라는 게. 그런 배경에서 볼 때 주신 십계명과 율법은요, 사람들을 법으로 구속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는 와, 율법이 이렇게 많고 뭐 지켜야 되고 이런 것들이 이렇게 많은가. 왜 주셨을까? 이유가 있어요. 구원받기 위해서 주신 게 아니죠. 이미 구원해 주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셨잖아요. 건져냈는데 그들은 여전히 소형상의 마음을 두고 살아요. 그래서 그들이 보호받고 그들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계명을 주시고 그와 같은 계명 속에 보호 울타리 속에서 그들이 살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살고 세상 죄와 우상에 매어 살던 것들로부터 자유하게 되고 보호받도록 그래서 주셨던 것입니다. 이 같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사실은 새로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선하신 하나님이세요. 이 세상이 금송아지 100만 개를 준다고 해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이세요. 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그래서 성경 가장 첫 부분부터 분명합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한번 기억해 보시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어둠이 깊음이 있었다 그러죠. 그런데 그런 혼돈과 어둠에 생명 없는 그 가운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뭐라고 하셨나요? 빛이 있으라. 그러니 그 혼돈과 어둠과 생명이 없는 가운데 하나님의 질서가 생깁니다. 생명이 출발하게 되는 일이죠. 그 이 천지 창조의 일은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때만 적용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도 우리의 인생과 영혼에게도 적용하는 영원한 진리예요. 우리 인생과 우리 영혼이 혼돈과 어둠 속에 있었을 때, 그리고 그런 사실조차 깊이 알지 못하고 금송아지를 따라 금송아지를 만들며 살고 있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향해 빛이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둠의 자식에서 빛의 자녀로 우리가 거듭났다 하는 것이죠. 그게 영적인 재창조입니다. 영적인 재창조의 삶을 우리가 살게 된 사람들이에요. 그 창세기에 이어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이 출애굽기는 재창조된 사람, 재창조된 공동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의도하심을 따라서 이 거룩한 재창조의 과정을 경험하는 것인지를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의지를 무시해버리는 것이었죠. 그게 고집이었습니다. 여전히 자기의 고집으로 사는 거예요. 그 대신 다시 어둠과 혼돈의 나라로 되돌아가도 좋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나는 그런 고집스러운 백성들과 함께 하지 않겠다 말씀하신 겁니다. 계속 같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들 속에 팽배한 죄를 거룩하신 하나님이 다스려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 그들은 살아남지 못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조금 이제 뿌리 나셔가지고 다 없애버려 이런 건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그들은 같이 할 수 없는 자들로 있기 때문에, 그래도 봐달라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용납하실 수가 없어서 내가 같이 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다시 우리가 이 질문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 본성의 만족만 채워준다고 해서 그걸 선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은 why not? 나한테 끝 하면은 끝이지 뭐 너한테는 아닌지 몰라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진정한 선이 무엇인지를 압니다. 그리고 진정한 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날에 인정하실 것이고 거짓 선을 가지고 주장한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선할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람 본성에 만족만 있는 것이. 왜냐하면 선하신 하나님이 안 계신 상태는 선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과 악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선이 없는 게 악이에요. 선하신 하나님이 안 계시면 악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없이도 나는 선하게 살 수 있어 하는 그 모든 것들은 거짓 속임에 넘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 16절에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고백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16절 고백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가지 않으시면 주님께서 주님의 백성이나 저를 좋아하신다는 것을 사람들이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저 자신과 주님의 백성이 땅 위에 있는 모든 백성과 구별되는 것이 아닙니까? 즉 모세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인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없는 공동체, 교회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알고 친밀한 사귐만이 인생의 만족과 의미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생활의 핵심은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이에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고 단순히 종교화시킨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수님 당신의 백성들에게 오셨을 때 기록입니다. 우리가 복음서 보면 나오죠. 요한복음 6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라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또 많이 떠나갔습니다. 그들이 따르기 시작한 이유가 있죠. 기적을 일으키고 예수님께서 먹을 걸 주시기도 하시고 병도 고치고 또 흥미로운 가르침도 하시고 그랬습니다. 그게 많이 따랐어요. 하지만 정작 예수님께서 너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라 말씀을 하셨을 때 많은 사람들은 떠나갔습니다. 내 배만 채워주는 정도로 나는 만족하는 거지 더 이상은 원치 않아 하는 것이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열두 제자들에게 질문을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너희도 떠나려느냐? 너희도 떠나려느냐? 요한복음 6장 67절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가 이렇게 답을 해요. 라삐님이 바로 영생의 말씀이 계신 분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저는 믿습니다. 베드로의 고백이에요. 야돈도 베드로는 호되게 맞았지만 고백도 참 잘했어요. 맞는 고백이에요. 너무도 중요한 고백이에요. 이 베드로의 고백은 또 누구의 고백이에요? 모세의 고백이에요. 베드로와 모세의 고백은 누구의 고백이 돼야 돼요? 우리의 고백이 돼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에 금송아지가 좋다고 하는 사람들과 달라야 하겠죠. 뭐가 달라? 어떻게 다릅니까? 내 영혼의 중심에서 고백하는 내용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내 지식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내 영혼의 중심에서 나오는 고백이 그게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주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하고 주님이 함께 계셔 주셔야만 한다고 한 말은 이것이죠. 오직 주님만이 삶의 의미가 되십니다. 주님만이 제가 사는 이유예요. 자, 이게 너무 too serious한 것처럼 들리실지 몰라도 사실은 그거예요. 거기서 시작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기독교는 우리는 만약 그런 고백이 제대로 있지 않으면 종교 생활할 뿐이에요. 그래서 축복합니다. 새해에는 우리도 모세와 같은 그런 하나님을 진심으로 원하는 신앙 고백이 새로워지시고 더욱더 깊어지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물론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성장하는 과정들이 있잖아요. 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신앙 고백이 아직 충분하게 한마디로 여물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하나님은 아세요.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고백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는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게 그 길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향하는 길로 우리는 가게 된다는 것이죠. 자, 하나만 더 우리 생각해봤습니다. 둘째요. 자, 이런 모세, 이런 베드로 그리고 이런 우리의 바른 신앙 고백을 하나님 들으시면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바로 계시의 말씀으로 반응하십니다. 주님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을 경험하게 해주십니다. 자, 그게 우리가 이 19절서부터의 내용이에요. 18절에서 그때 모세가 저에게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하고 간청을 했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모세에게 대답하세요. 내가 나의 모든 영광을 네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나의 거룩한 이름을 선포할 것이다. 나는 주다. 은혜를 베풀고 싶은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고 불쌍히 여기고 싶은 사람을 불쌍히 여긴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그러나 내가 너에게 나의 얼굴은 보이지 않겠다. 나를 본 사람 아무도 살 수 없기 때문이다. 주님이 계속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의 옆에 있는 한 곳 그 바위 위에 서 있어라. 나의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바위 틈에 집어넣고 내가 다 지나갈 때까지 너를 나의 손바닥으로 가려주겠다. 그 뒤에 내가 나의 손바닥을 거드리니 네가 나의 등을 볼 것이다. 하지만 나의 얼굴은 볼 수 없을 것이다. 하나님이 등이 있고 손바닥이 있고 뭐 얼굴이 있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라고 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세가 원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모세 수준에서 다 알 수 없다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 바른 동기를 지닐 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을 계시해 주세요. 모세가 주님의 영광을 다 알기 원했지만 하나님은 그가 감당할 정도의 계시를 주신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사람이요 이성으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어요. 성경을요 창세기 1장 1절서부터 계시록 22장 끝절까지 통틀어서 기가 막히게 성경을 잘 이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무신론자도 있어요. 그런 가운데 아주 대표적인 그런 얘기가 무신론자들이 지금 대명사 격인 그런 뭐 얼 발트라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은 저 노스캐롤라이나 주에 유니버시티 노스캐롤라이나에 거기에서 교수로 있는 사람이에요. 오랜 동안 거기서 일하면서 많은 크리스천들에 대해서 이 성경이 가짜다 그런 얘기를 해온 그런 분입니다. 이분은 근데 세계적인 석학이었죠. 그러니까 지식이 그렇게 많은데 그 지식 가지고 뭘 합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혜는 사람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혜는 오직 하나님이 계시해 주시는 정도를 따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많은 지식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으로 자동적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모세에게 주님은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신다고 했지만 완전하신 영광을 사람이 모세가 다 감당할 수 없어서 주님께서 지금 우리가 보신 그런 말씀하신 거예요. 네가 비켜서 있어라. 내가 너 앞에 지나가고 내 손바닥을 가려준다. 네가 나의 뒤를 볼 것이다. 앞을 보면 하나님의 그 거룩한 영광 앞에 죄가 없는 사람이 없는데 모세가 살 수 있었을까요? 살 수 없죠. 이사야 선지자 또한 비슷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게 됐을 때 그가 고백하잖아요. 재앙이로다. 화로다. 옛날 성경으로 그렇게 되어 있죠. 내가 입술이 부정한데 즉 죄가 있는데 왕이신 만군의 하나님을 내가 이렇게 살아서 보고 있으니 난 죽었지. 그 고백이에요. 재앙이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가 있는 자로서 살아남지 못함을 고백한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완전한 영광을 목격하게 된다면 그는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설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건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 주님을 만나고 믿고 의지하고 섬기는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삶이에요. 그래서 계시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당신이 누구신지 계시해 주시니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그분이구나 라고 얘기하기 시작해요. 대표적인 얘기가 하나님의 이름이 뭐죠? 하나님의 이름? 야훼죠. 하나님의 여호와. 그 여호와를 사람들이 이성으로 막 더듬어서 막 살펴가지고 알아냈습니까?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이것도 출애굽기서 그 앞에 3장의 14절에 보면 모세가 우리를 인도해 주겠다는 그 하나님 이름을 물어볼 텐데 이름을 뭐라고 해야 할까요?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르쳐 주시잖아요.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야훼다. 그게 뜻이거든요. 여호와라는 뜻. 곧 나는 나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해가 안 되죠? 나는 나다? 근데 그게 나는 스스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누가 나를 만들 수가 없다. 하나님이 모든 걸 만드셨지 하나님을 만든 자는 없어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근데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모세가 어떻게 알았어요? 하나님이 계시해 주시니까 알 수 있었어요. 그럼 이렇게 하나님의 율법의 완성, 하나님의 계시의 완성, 계시 완성, 영광, 영광의 완성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그래서 하나님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사도는 요한복음 1장 18절에서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일찍이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 아버지의 품속에 계신 외아들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려주셨다. 하나님만이 하나님을 알려주실 수 있어요.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하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당신을 계시해 주지 않으시면 사람은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주 예수님 말씀과 진리가 곧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소중하게 여길까요? 하나님이 하나님 당신을 사람에게 알려주신 이 계시의 통로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교회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부재된 상태, absent 된 그런 상태에 있으면 안 되겠죠. 우리 인생도 그렇고요. 교회도 그렇고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주 예수님의 말씀과 진리가 곧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바른 동기를 지닌 사람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열어주세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그런 의미에서 얼마나 은혜가 있는지 몰라요. 주님의 말씀을 대하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대할 때 아이고 나는 예전에 어떤 책 보니까 이거 성경 가짜라고 하던데 그런 마음 없으시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 사람들 많아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위대함을 알지 못하고 함부로 여기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게 됐으니 주님 앞에 감사하며 주님의 말씀을 언제나 대하시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시고 믿으시고 순종하십시오. 새해 주님과의 사귐이 이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신실함과 순종함으로 더욱 깊어지시고 더욱 새롭게 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한 해를 다 지난 다음 올해 우리 교회 표현인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애굽을 떠나 하나님 영광으로 향하는 신앙 그리고 인생이 바로 내가 지금 걷고 있는 이 인생길이구나 하는 그 고백을 아주 시원하게 기쁘게 감사하며 큰 목소리로 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애굽을 떠나 하나님 영광으로 향하는 우리의 신앙,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그리고 가정교회 식구들 그리고 우리 교회와 이 사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